1장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 우리의 위대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버려지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살피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또 디도서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왜 목회서신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냐면은 목사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그 말하기보다도 누군가를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교회에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또 가르치기 위한 그런 그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형편상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가지고 그 교회를 전담해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울이 자기가 다 달려가가지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군가를 그 교회에 세우고 또 보내가지고 서신을 전해서 권면을 하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걸 이제 전하는 그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당시 바울이 그 로마에서 2년간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에 지금 일어난 그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데리고 에베소까지 왔는데 그 디모데와 계속 동행하지를 못하고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그냥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마게도냐로 갔느냐? 이것은 뭐 이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이 디모데와 계속 동행하지를 못하고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다른 교육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게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로 또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일컬었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놔가지고 그 문제 있는 교회를 잘 가르치고 또 지도를 해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이제 주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교회의 교회다움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그게 또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회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된 그 문제들을 낱낱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일에 대해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을 때에 교회로 모인 우리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디모데 전서나 또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그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그 남겨놓은 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사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단 둘이만 모이는 교회랄지라도 문제는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각기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성격, 어떤 다른 마음, 다른 뜻 이걸 가지고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이 충돌되고 서로 그 마음이 안 맞고 하는 건 단 둘이 모여도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긴 둘만 있으니까 뭐 참 좋겠다. 저긴 수가 적으니까 참 평화롭겠다. 수가 많으니까 저기는 별 문제 다 있겠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둘이만 해서 별 문제 다 나는 것이 사람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서로 모인다면은 어쨌든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거. 그게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건 할 수 없는 결국 천사가 모이는 게 아니고 죄인된 인간들끼리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그런 타락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보일 때 역시 죄인들이 모임이구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 문제 없는 교회라 가자 그건 착각이죠. 왜? 말한 대로 문제 없는 교회라고 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있다면은 천사들만 달랑 보이는 그게 문제가 없겠죠. 어찌든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3절에 언급한 거짓 교사가 다른 이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 또 하나는 4절에 나온 대로 신하와 끄드문 족보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지금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다른 교훈이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훈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훈이라고 해서 뭐 도덕과 윤리 이걸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훈한 것 그것만이 참된 진리고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오직 하나였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르친 그 내용들 그게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관심, 모든 목적이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서 생명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뜻 아래 순종하는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이었어요. 그걸 다 통틀어가지고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교훈을 증거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회가 등장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였더라. 예수님을 위장한 다른 예수였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경계하도록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이 와 가지고 똑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해석과 다르더란 말이죠. 근데 해석하는 것만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른 교훈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인데 해석이 달라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다르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이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인데 이 다른 교훈은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더라.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걸 경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교회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바울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말이 다르다. 뭔가 신학이 다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생명이니까 이걸 경계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를 계속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남겨놔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뭐 한마디로 말해 이단입니다. 이단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를 이장했지만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다른 교훈에 분명히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돼요. 이처럼이 다른 교훈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참된 복음으로 오해를 하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것을 여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니까 같지 않느냐 쉽게 받아들여버린다는 얘기죠. 이단이라 하니까 문선명의 통일과 무슨 뭐 영생교 구원파 뭐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만 여러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봐서 쉽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게 다른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말씀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살펴야 되고 그걸 깨닫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고 그 주님이 여러분께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뭐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뭐 다 좋은 거 이렇게 여겨버린다면 결국은 다른 교훈도 맞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경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뭐가 진리냐? 항상 여러분의 중심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피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께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신화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리스의 신화, 로마 신화 뭐 이런 그 말들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떠들이댔습니까? 4강 신화를 이뤘다. 4강 신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해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열릴 때, 이 4강 신화를 재현하자. 그런 말도 또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의미로 이제 이렇게 신화라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TV 프로에도 어딘가 모르겠는데 언젠가 보니까 신화 창조를 이룬 사람들, 뭐 이런 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주 그 뭐 없고 미약한 데서 큰 이제 일을, 사업을 이루고 낸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방송하는 그걸 제가 봤는데, 결국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일을 했다. 그게 신화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1승도 못 해봤는데, 한 번도 못 이겼었는데, 4승까지 올랐다. 4강까지 올랐다. 그러니 신화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죠. 브라질이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5번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1등이란 이미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을 한 브라질에게 4강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뒤로 퇴부한 것이죠. 1등도 위대한 일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위대한 일, 인간의 업적을 높여 부르는 말, 그게 바로 신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끝없는 족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과 나를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족보에 그 참여를 하냐면은 내 조상에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걸 나타냄으로써 내가 그 사람 후손이다. 결국은 나 또한 이런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다.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에 창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와서 이제 젊은 아이들은 이 족보란 별 관심이 없는데, 뭐 지금 나이 든 분은 아직까지 족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뭘 지냈고 또 뭘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쪽이 우리 조상 멧돼지가 판세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 이쪽에서 아 우리 조상은 영의증을 지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 상대방 길을 예, 죽이는 싸움을 멈추지를 않아요. 저의 17대조 할아버지가 신숙조 어른인데 그분이 영의증을 지냈습니다. 저도 빼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이런 가문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족보 따지기를 아주 좋아해요. 누구 후손이냐, 누구의 문화생이냐, 이걸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집안에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는 걸 강조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족보에 창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 인물을 끄집어들이다가 가상적인 족보를 만듭니다. 특히 아브람과 모세,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족보와 전기를 딱딱 맞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들 후예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서로 자기 가문을 끌어다가 내가 그들 후손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통성, 위대함 이걸 내세우는 것이죠. 또 랍비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승의 족보도 따주고 막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승은 이런 가문의 분이고 여기에서 배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내 스승은 누군데 그분 누구에게 사사받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 정통인가 이걸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큰애를 그 학교 보내면서 이제 그 대학에 신경 쓰면 여기 살펴보니까 이 학교도 그 어떤 출신 학교 엄청 따지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 이 학교 나왔다는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대함 그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모두가 족보에 창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화와 족보 이 둘은 똑같이 뭐에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 정통성 여기에 빠져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오류에 빠져있더라는 얘기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화와 족보 이런 게 창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하와 족보를 따지면서 인간의 위대함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 신하와 족보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서로 인간의 위대함을 따지고 그걸 경쟁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냐?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그런 관계에 나타나는 것은 변론밖에 없다. 변론이 뭡니까? 서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 자기 정통을 주장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이것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게 신하와 족보의 결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릴 뿐이고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인 것이지 결코 인간적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모세가 직계후손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자기 후손죄를 사해주고 생물을 인도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족보에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족보의 공통점은 죽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나오는 주님의 족보는 뭐가 있습니까? 나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족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족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게 나에게 크나큰 복이지 뭐 내 조상에 누굴 뭘 지냈고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이런 거 백날 따져봐야 결국 그들도 죽었고 거기에 매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가 뭐가 위대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떠받던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 후손이라는 거,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교회가 서로 모여서 어떤 족보나 신화에 창념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쓸데없는 짓에 빠져있는 것이냐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가 뭐 몇 년 초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50년, 우리 100년, 80년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도 쓸데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 그 교인들을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보고 그 교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교회는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복음에 참된 교회에게 본질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가 예전에는 전통과 자기가 지녀 역사성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론을 낼 뿐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교회로서 무익한 일일 뿐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목적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해요.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딱 두 글자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 결국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그 열매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경계의 목적, 사랑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그거죠.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데려가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교회에서 나타나지고 교회에 맺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를 쓸 뿐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헛된 말에 빠져 살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자기 가문자랑 족보자랑 무슨 어떤 전통자랑 이런 모든 거 헛된 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이 아닌 것에 빠져 있는 것, 이 모든 헛된 것을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사랑이 맺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더 높이고 내가 낫다는 것, 이걸 보여주려는 그런 말에 푹 빠져 살아가더라. 그게 에베소 교회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말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맺어지느냐는 이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십니까? 항상 어떤 사랑이 맺어지는 말일까? 사랑이 맺어진 일일까? 이게 그 관심이 아니라 네 생각에 안 맞는 말이고 네 기분에 들지 않는 말을 항상 지적하고 트집하고 네 그 트집 잡기 바쁜 항상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정작 사랑을 깨뜨리는 자로 존재한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맺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경륜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툼으로 끝나는 것 그게 부적이수로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걸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서로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트집잡기를 일삼는 것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트집잡고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됨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결국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지를 않을 때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은 빌론이고 싸움이고 심판하고 트집자고 비판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러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즉 사랑이 맺어지는 그런 결과로는 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큰 일을 성취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우리를 세워서 열매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만맞춰가지고 큰 일을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 사랑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서로 모이게 하는 것인데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이 맺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의 나의 위대함과 나의 높음과 나를 자랑하려고 하게 된다면은 결코 그 속에서는 하나님 경륜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변론, 다툼, 분란 이것만 나오실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쉬지 않고 발견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바울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자기 위대함을 나타내고 자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일을 자랑했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너만이 나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섰을 거예요. 결국은 사랑에 맺어지는 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모일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진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을 내가 자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걸 내가 나누겠다고 항상 그 중심에서 모여지는 게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비워지는 그 자리에 십자가만이 세워지고 모여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하와 족부에 참여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으로만 모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전심이 상하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남보다 못난 자로 여겨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다툼이 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이죠. 내가 좀 못난 자가 되면 어떠냐 이름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난 자가 된다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멀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내가 무너져도 그 자리에 주님이 세워진다면 나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그 생각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전부라 그런 얘기죠.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지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싸움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지식의 머물름으로 인해서 사랑까지 가지를 못하고 결국에 교만이 나오는 것. 이걸 경계하는 말이죠. 지식만 남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이런 판단만 고스란히 둥둥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증명이 됐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미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고 내 지식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세우려고 힘쓰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란 그런 사람의 얘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는가. 항상 그걸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 변론과 다툼과 판단과 비판만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좀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옳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사랑이 남겨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게 정당하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별로 나간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나를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인가? 과연 나의 어떤 위대함과 나의 잘난과 높음을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를 항상 보시란 얘기죠. 그리고 자기 약함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못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세우신 것이 못난 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유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쓸데없는 일, 헛된 일에 우리가 힘을 소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한 십자가 사랑이 맺어지는 그러한 길에 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의 못남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의 잘남을 증가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주시고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무엇을 위해 모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궁리에 맺어지는 그 길에 서서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못난 자가 되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도 주님이 세워지는 그런 길이라면은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